인류 역사에서 빵은 단순한 음식 이상의 많은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백성들을 통치하는 전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가 민중들의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그리고 검투사, 그리고 전차 경주와 같은 오락거리를 제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정치하는 데 사용했던 유래하는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도 이 빵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당시 심각한 식량 부족이 있었는데 서민들은 기본 식재료인 이 빵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시민들은 민심이 자극됐고 결국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도 빵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 반가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의미로 이 빵과 소금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말이죠. 홀레봄 솔리우, 빵과 소금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도 빵은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만나,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빵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던 진설병, 또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 까마귀를 통해 그 제공되었던 빵,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빵으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몸소 제자들에게 이 빵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상징해 줬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이 빵을 등장하면서 중요한 대목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인류를 향한 생명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겠다라고 하는 에피소드 정도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들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만 4개 복음서가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복음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배경된 등장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질문들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에요. 2절입니다. 그 인물들 찾아볼까요?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첫 번째 등장인물은 큰 무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네, 표적을 보고 싶어서. 기적 때문이었어요.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은 누구실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 한 가지는 그가 지금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였어요. 그가 지금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게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요한은 이때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언제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공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행적과 사건으로 기술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이 앞서 들었던 성가대 찬양에 빌라도 선고가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때가 바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출애굽한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해방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유월, pass over 했다고 해서 유월절이 됐죠. 그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받은 날, 해방받은 날, 430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된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 이후에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여정 속에 그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건져왔는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빵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허기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기와 빵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이죠.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만나, 이 빵을 준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 만나라고 하는 빵을 먹이신 거예요. 그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켜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해방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 속에 배가 고픔을 경험했어요. 배가 고픈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처음 본 빵을 먹게 됩니다. 그 빵을 먹었던 그들의 그 빵을 준 목적은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빵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일러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바로를 의지했습니다. 바로 왕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왕을 의지해야 바로가 우리에게 빵을 주니까요. 바로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왕의 눈치를 보며 의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켰어. 유월시켰어. 패스오버 시켰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바로를 의지하며 그가 주는 빵을 의지하며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먹이는 야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식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즈음이었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이 유월절 즈음에 그들이 의존해야 될 것이 이 빵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를 의존해야 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 없고 예수가 뭘 말하는지 관심 없고 그저 그는 내게 어떤 빵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내게 어떤 표적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내가 지금 필요한 무언가를 뭘 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허기진 무리들, 이 큰 무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표적이 아닙니다. 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기짐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빵 몇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이야말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실정을 토로하세요. 물질의 궁핍함을 만났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 허기짐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허기짐과 배고픔은 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코로나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몇 덩어리의 빵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큰 무리를 통하여 이렇게 질문해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존하며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빵으로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식을 여전히 의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자,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온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마 옆에 바로 곁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질문하셨어요. 빌립은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니까 아마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을까? 6절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6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테스트를 받은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빵을 사도요 부족할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럼 200데나리온이니까 3, 7에 21, 약 7개월치 월급이에요. 7개월, 8개월치 월급을 쏟아부어서 빵을 사도요. 아유, 제과점을 통째로 털어도요. 여기 많은 사람 이거 다 못 먹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죠?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는가라고 질문했어요. 어디에서 빵을 쌀 건가? 어디에서 구할 건가?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뭡니까? 얼마가 드는가의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구하겠는가를 했는데 빌립은 얼마가 드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빌립아, 지금 너의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너는 어디에서 풀겠니? 어디에서, 어디 방법으로 풀겠니? 즉,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으로 풀겠니?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하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니? 너의 믿음은, 이 문제를 푸는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니? 이 시장에 있니? 너의 마음에 있니? 아니면 하늘에 있니? 우리에게 어디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아, 이 호주머니에 제가 갖고 있는 게 얼마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힘이 없는 걸 아시잖아요. 아유, 제가 지금 나이가 드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너는 어디에서 풀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했는데 우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통장 잔고, 내 경험, 내 능력, 나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문제를 어디에서 푸냐고, 하늘에서 푸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풀리도록 푸냐고 라고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고 예수님이고 잘 모르겠고 지금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빌립은 아닐런지요. 이때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안드레가 등장해요.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쌈나이까?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안드레는 빌립과 큰 차이 하나가 있죠. 그는 뭐라도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은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100% 확신을 갖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도 내가 이것을 뭐 가져온다고 해서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그는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한 계획이 있거나 확실한 결과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라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내게 출제를 하신 출제자에게, 이 문제의 출제자에게 내가 뭐라도 좀 갖고 가면 그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첫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 첫걸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청한 적 없어요. 주님은 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요구한 거지 엄청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내가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신 출제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첫걸음 말이에요. 자녀가 어릴수록 아빠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이제 말 배우고요. 이제 좀 돌아다닐 정도, 4살 정도 되면 5만 가지를 다 물어봐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왜 저리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가요?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청을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아빠를 덜 찾게 돼요. 어느새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곧 저보다 키가 커진 사춘기가 된 아들을 보니까요. 이제는 아빠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해요. 아빠, 신경 꺼. 야, 많이 컸네. 내 아들, 이제 내가 신경 꺼도 되겠네. 이런 든든한 마음이 가지는 게 아니고요. 서운해요. 난 네가 궁금해. 학교 급식 반찬은 뭐였는지, 친구들과 뭐 하며 노는지 나 너무 궁금해. 내가 방에서 뭐 하는지 난 너무 궁금해. 아빠 신경 꺼요. 아빠는 서운해요.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부족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가져온 것은 부족하고, 아,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가져온 건 정말 하찮은 건 맞아요.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을 못 먹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안드레는 이걸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부탁을, 내게 맡긴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무언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풍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전능하신 분이셔서 안드레의 어떠함으로도 필요치 않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주님의 공식은 그 작은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안드레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고민이라도, 여러분의 작은 마음이라도 주님께 다 맡겨드릴 그 믿음이 있으신지요? 우리 인생의 출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분께 가져가면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한 아이와 그리고 문명의 다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드레 손에 가져온 아이의 빵에 축사를 하세요. 자, 11절입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가 오병이어 만화에 보면 이 빵과 물고기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는데, 아, 여러분 그 잘못 그렸어요. 이 빵은, 보리빵은 아주 그 볼품없는 빵이고요. 우리도 옛날에 배고플 때 보리는 하찮은 음식이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보리빵은 아주 하찮은 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는 큰 멸치 정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큰 멸치를 소금에 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빵 위에 조금 떼다가 빵 위에 얹어서 먹는 거예요. 갈치구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큰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는 어부들이 걷어가지 않고 그물에 걸려서 버려진 물고기를 가난한 사람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과 이 물고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가난한 음식이에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 예수님 손에 들려서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이 장소를 디베라 바다,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만든 이 붙인 이름이에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빈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애굽에 놓였던 그들을 유월시키셔서 건지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허기진 그들이 서 있었던 그 땅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배고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의 어근이 같은 단어가 앞에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근으로 시작했어요. 즉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곳, 그 말씀의 변화가 있는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있고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오늘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볼품없는 음식이 들여진 자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이 광야가 풍성한 자리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기댈 것이 없는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이 임하니 기적의 자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는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실패를 맞으신 교우가 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람들의 평판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의 신뢰를 잃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인생의 다양한 상실과 인생의 다양한 없음의 자리에 광야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자리, 우리의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면 축사하시면 볼품없는 멸치보다 조금 큰 그 물고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기적과 같은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데리고 광야로 가서, 그 다음 중이에요. 광야로 가서 그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러면 거기서 응답하기를 젊을 때와 같이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광야로 인도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계신데요. 의도적으로요. 왜요? 내 인생의 빈들에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초청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이 소년은, 이 광야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이 광야에 있는 큰 무리들은 바로 주님의 축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절호의 찬스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는 상실의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닿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풍성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른 무명의 제자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음식을 나누게 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축사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전 여기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 제자로 살아간 우리들의 귀한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세상에 복이 되어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볼품없는 요셉, 주인 여인을 겁탈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를 끄집어내셔서 왕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그에게 주시고 하늘의 곳간을 여셔서 그에게 맡기시며 하늘의 지혜를 입은 요셉의 손을 통하여 기근당한 백성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랄 어린이 캠프를 우리가 섬겨왔어요. 밥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는데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반찬 사역을 해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했었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주방에서 반찬 만드셨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시설에 가서 그들을 위한 봉사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모든 사역이 다 중단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것을 다시 사역의 재개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던 지난주 중에 우리 지역엔, 우리 민족엔 큰 슬픔을 맞았죠. 산불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고 있는 저에게 13절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늘의 공식이 여기 있었어요. 제자들을 통해 나눈 축복이 열두 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것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축복을 나누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축복을 행하기만 했는데 예수님의 축복이 넘치는 풍성함을 남게 하셨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시작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바구니를 채우겠구나. 주님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바구니를 책임지는 것은 주님이겠구나.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겠구나.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려서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껏 나눠주는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겁도 없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진짜 겁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 정도로 만족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대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민족의 대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안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으로서 쓰게 하실 쪼로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기진 시대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축복에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하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마 뻔할 거예요. 우리도 그저 손톱만,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주님은 우리 물고기가 커야만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일할 수 있는 분이니까 아이 뭐 그깟 물고기 뭐 준비 못합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산천이 불타고 나라는 큰 슬픔과 또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를 꿈꿀 때 주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성서대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대안이 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시대의 대안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 그 학생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매일 채플 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번갈아 가며 의자에 앉으세요. 이번에 내가 이 옆자리에 앉는 아이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석구석에도 앉아줘야 돼요. 학생들이 다 거기도 앉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앉은 자리만 앉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앉으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금,
주는 너의 큰 상금,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
우리 광야 가운데서 행하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오니
주님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첫 걸음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린 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빈들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 산천에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허기진 시대에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나의 인생의 출제자이신, 문제의 출제자이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주님은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대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우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다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선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만난 우리들이지만, 약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처한 우리들이지만, 슬픔을 만난 우리들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을 우리 어린 양이신 주님,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주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들판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내 황무지한 인생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나의 작은 도시락이 주 앞에 들어질 때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탄식으로 숨지고는 이 땅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천에 주의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여,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새해를 행한 주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실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이지만 바로 이곳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곳은 기적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처럼 그 광야에서 너희 마음에 내 말이 닿아서, 내 말이 닿을 때 너희들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에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의 음성 앞에 아멘. 주님, 나를 요셉처럼 써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대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천이 불에 타고 교회를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낙심되었던 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참혹함 앞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될지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여 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양성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들이 이 대학을 통하여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수진들과 직원 선생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 대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